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속까지도 그 아픔까지도 곁들여 보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로 이 주말 아침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오른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서 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인간적으로 아주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이 사람이 그 다윗의 후계자가 되어줄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고 젊은 나이에도 자기 감정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이 셀프 디스플린이 철저했던 사람이고 치밀한 기획력까지 가졌습니다. 스무 살 갓 넘은 나이, 혈기방장한 나이에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이 암논을 2년이나 기다렸다가 그의 경계심이 풀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잔치 자리를 위장해서 완벽하게 살해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신복 이 요압을 압박해서 2년간에 걸친 자기에게 내려진 가택연금을 풀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허락을 받아낸 것도 보면 그의 처세술은 보통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가택연금에서 풀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자유의 몸이 되어보려는 이 압살롬의 간교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한 징계도 아니면서 또 어정쩡한 이 용서를 베푼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은 전혀 고마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풀려난 압살롬은 즉시 쿠데타 준비에 들어갑니다. 본문은 이 압살롬의 그 주도 면밀한 쿠데타 사전 준비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쿠데타에 제일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죠. 압살롬이 이제 군사력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프라이빗 아미, 사적 군대를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50명의 호위병을 두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 근동에서는 보통 왕들이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의 행동은 이 군사력 확보, 쿠데타를 위한 군사력 확보의 의도도 있었지만 고대 근동 왕들이 거느리는 규모의 이 호위병들을 거느림으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암묵적으로 던져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압살롬의 일그러진 인간성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 자기 정도면 왕이 될 만하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자기를 향해 마음이 떠난 아버지의 세력을 엎어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섭게 준비를 하고 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인간적인 그 야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압살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정말 무서운 인물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급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여기서 말하던 성문은 왕국의 문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거기서 모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왕이 임명한 장로나 재판관들이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다 재판해 주었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신문고 같은 시스템에다가 요즘에 그 우리나라 그 고등법원, 대법원 같은 걸 갖다가 아마 합쳐놓은 게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딱 거기 지키고 있다가 재판받으러 오는 백성들의 문제를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상담해 준 것입니다.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너 어느 사람이냐고 물은 다음에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듣지도 않고 네가 오라. 네 일이 옳고 바른 거야. 그러면서 네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했구나 라고 위로하면서 딱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너를 위해 올바르게 재판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서 줄 서서 기다려봤자 한참이고 제대로 정의가 집행되지도 않아. 왕은 너무 바쁘셔. 그리고 항상 이 재판은 힘 있는 자들의 편이야. 이런 말을 갖다가 딱 해주는데 한마디로 왕이 너무 바빠서 너 같은 무지렁이 백성들한테 신경 쓸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딱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4절 보세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내가 재판관이 되면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텐데. 살짝 퉁기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다윗이 구축한 사법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면서 자신이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백성을 위한, 진정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은근히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압살롬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넘치는 카리스마와 뛰어난 외모로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별그대의 도민준 이상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압살롬이 그러면서도 이 능력이 있는 왕자 압살롬이 이 힘없는 백성들 손을 잡으면서 눈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어르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억울하세요? 나라가 너무 어르신한테 해드리는 게 없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어르신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손에 잡히고 한번 그렇게 한번 딱 얘기를 들어보세요. 딱 5분에 압살롬의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이 5절을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압살롬의 쇼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그 당시 붙들고 입을 맞추는 거는 완전히 왕과 왕끼리 같은 동격의 사람들끼리 주는 최고의 예우요 친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저 하늘 같은 왕자님이 자기 같은 천한 백성을 일으켜서 껴안고 이런 고위층, 이런 왕족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사람은 그날부터 왕자여,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압살롬이 4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억울한 사람, 오는 사람 중에서 부하까지 두고 비서까지 두고 만약에 일을 했다고 할 때 하루에 10명씩만 커버했다 해도 열흘이면 100명, 1년이면요 벌써 기본적으로 비서들까지 두고 일을 하면 수천 명을 자기 손에 끌어넣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한 같은 거 안 맺힌 사람 없고 누구든지 가면 압살롬 왕자가 보살펴 주신다는 소문이 쫙 나면서 민심이 그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6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훔쳤다. 쉽게 말해서 민심이 그에게로 몰렸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늙었다. 왕이 되더니 달라졌어. 교만해졌어. 우리 같은 백성들의 살림에는 관심이 없어. 헐벗고 약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은 저 착한 압살롬 왕자님 뿐이야.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좋겠어. 이런 소문과 이런 민심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군중 심리를 아주 메스터한 대가였습니다. 여기서 훔쳤다는 말은, 마음을 훔쳤다는 말은 술책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말로 이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압살롬의 모습에서 오늘날도 달콤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마귀의 수법이 압살롬의 수법과 똑같았어. 마귀가 처음부터 호펠기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무섭게 가고 유혹한 게 아닙니다. 매력적인 압살롬의 모습으로 말할 수 없이 나를 동정해주는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이 저 선악과까지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감사는 날려버리고 그냥 저거 먹지 말게 한 하나님 얼마나 힘들거든요. 나는 너를 이해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먹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들이 와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탄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음성을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막 설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나의 욕심을 마귀가 불붙인 것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달콤한 압살롬의 말에 기만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귀의 속삭임에 기만당할 수 있습니다. 왜 좁은 길을 가냐? 편한 길을 가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법석 떨어야 되냐? 새벽기도까지 가면서 난리를 떨어야 되냐? 그냥 편하게 살아. 주일날 예배만 가면 되는 거지. 뭐 11주도까지 한다고 난리를 떨어야 되냐? 하나님 이미 부자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너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 무슨 제자 훈련을 받겠다. 무슨 LCS 훈련을 받겠다고 난리를 치. 바빠 죽겠는데. 너 일주일 내내 일하고 토요일날 하루 쉬어야지. 정말 우리에게 매력적인 아포를 계속 줍니다.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사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사냐. 힘 있는 자에게 줄 안 쓰면 어떻게 세상을 사냐. 그림 없는 매력적인 말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 마귀의 모습에서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에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좋은 말, 내게 편하고 빠른 길, 그걸 조심하십시오. 나를 동정해주는 듯한 그 음성을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백성들은 다 억울하고 한 맺힌 사연을 들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와서 그 해결책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편인 것처럼 와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는 소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추종자들을 모으고 군사력을 키워갑니다. 마침내 정권 찬탈할 정도의 쿠데타군 세력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을 찾아가서 작전을 실행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슬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압살롬은 거사 장소를 헤브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러 간다고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하며 아버지를 속입니다. 헤브론은 원래 다윗이 기름 부음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유다지파의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리고 갈렙이 빼앗았던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다윗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헤브론으로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속을 거란 걸 알았어요. 동시에 아버지가 처음 왕으로 세워졌던 헤브론에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자신이 새 시대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0절, 압살롬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10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다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이게 그 당시는 방송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입소문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쿠데타가 시작되는 딱 그 시점에 이미 왕권이 압살롬에게 넘어간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파간다 워페어, 심리전입니다. 삐라를 확 뿌리는 거예요, 그냥. 압살롬은 이 쿠데타를 군사력만으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방송 매개체를 장악해버린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누구를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갈 때 데려간 이 200명은 그냥 200명이 아니고 왕실의 고위 관리들입니다. 아마 왕자를 수행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요청해서 같이 예배드리러 간다고 데려갔겠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전부터 이 사람들 다 신상 프로파일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찬탈하고 나서는 당장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그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관리들을 딱 데리고 간 거예요. 뽑아서. 그런데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이들에게는 쿠데타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아무도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쿠데타가 터진 뒤에 빠르게 국정장악을 하지 않으면 민심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나라를 돌릴 수 있는 200명의 엘리트 관료를 자기가 처음부터 딱 확보하고 데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러 군사 쿠데타 이야기를 우리 현대사에서 보았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고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하기도 어렵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99.9%의 쿠데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가 압살롬이 없었던 1%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으로 능력이 너무 많았던 탓인지 인기가 너무 좋았던 탓인지 자기가 너무 똑똑했던 탓인지 압살롬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인 처세술과 정치적인 술수와 포섭 작전으로 일관합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충만하니까 압살롬의 플랜에는 하나님이 구할 틈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피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너무 믿다가 너무 어리숙하게 있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어리숙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압살롬의 그 무서운 반역 작전이 어떻게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수포로 돌아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압살롬은 그 모든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류 상종이라고 압살롬 곁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놓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출세할 기회를 노리는 야심찬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압살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개인적인 카리스마에 매료되었거나 아니면 달콤한 그의 감언이설에 속았거나 아니면은 출세의 기회를 노리고 왔거나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압살롬의 부하들이나 모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룩한 한 명의 동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조건이 사라지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그런 사람들 옆에 많습니다. 힘들어지면 거룩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압살롬의 철저한 인간적인 준비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은 결국 그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압살롬 같은 인재로 키울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재로 키울 것입니까? 압살롬 같은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철저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어수룩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철저한 반역 준비와 매력적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나 교활하고 철저한 마귀의 모습과 오늘날도 매력적인 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마귀의 책량을 봅니다. 화려하고 좋고 당장 내 아픔을 덜어줄 길 같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